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거의 3년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 등 방문객들은 입국 48시간 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 후에 강제 격리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중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특히 격리 기간을 최대 3주 동안 시행하다가 최근엔 시설 격리 5일 후 자가 격리 3일로 기간을 단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쇄적인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해 거센 비판과 함께 국내에서 항의 시위까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강제 격리 제도를 오늘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제한 조치가 오늘 해제되자 많은 홍콩인은 여객기와 육로 바다를 통해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양측 접경 지역 7개 검문소 등을 통해 하루 각 6만 명씩 왕래를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엔 홍콩과 하루 60만 명의 인적 왕래를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 폭증을 이유로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당장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때 한중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8일 국영방송인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국가와 협력을 더 해야 되고 어느 국가엔 규칙과 규범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년간 동맹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많은 경제 발전을 했지만 정치 체제나 이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협력 관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전방 탐지 부대와 우방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 사령부, 즉 수방사 사이의 상황 공유와 협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앞서 북한 무인기 탐지 정보가 수방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가 이날 정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비태세 검열을 통해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합참은 앞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한국 수도권 영공을 침범해 추적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중국 동남부 장시성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CCTV 등 매체들은 시은지 공항국을 이용해 오늘 새벽 장시성 난창현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장례 행렬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2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과 글빛 수요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내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새벽까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지만 차차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12월 31일 방사포 3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1월 1일 또다시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 발사한 성격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 이번 발사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1월 1일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 규모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내용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이자 올 한 해 북한의 대남 정책이 군사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을 겨냥한 강한 적대감의 표출이다. 이렇게 새해 첫날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날에 잇따른 방사포 방사를 발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연말과 새해 1일 연 이틀간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강력한 무기 개발에 진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겁니까?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북한 그 양측이 모두 맞는 얘기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그 2022년 마지막 날인 이제 12월 31일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초대형 방사포 3발을 동해로 발사했고요. 이어서 이제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2시 50분께 평양 근처 그 용성에서 동해로 그 또다시 그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이제 방사포를 발사하자 한국군 당국은 이것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북한은 자신들이 초대형 방사포를 검수사격, 그러니까 방사포가 제대로 잘 나가는지 이것을 검사하는 사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이제 발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직접 이건 쏘는 것인 거니까 또 이것을 방사포라고 부르니까 이제 방사포를 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군은 주로 이제 그 레이더 같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를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서로 그 같은 발사체라 해도 한국군은 그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할 수 있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발사체를 두고 좀 그 용어의 차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기준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뭐냐 이제 하는 건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그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구경이 그 600mm나 되는 굉장히 큰 미사일이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비행 거리가 무려 그 400km나 됩니다. 굉장히 멀리 비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그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이것을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사포라도 분류 기준이 다른 거죠. 따라서 이 같은 그 인식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용어나 그 기준상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북한과 한국이 같은 발사체를 두고 다른 표현을 썼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북한이 평양에서 신형 방사포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뭐 이런 행사를 특히 공개한 것은 뭐 왜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부 결속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때문에 식량난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의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아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도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배를 골치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내부적 어려움이 미국과 한국 등 적대 세력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에 돌리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적들의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방사포와 관련해서 적들에게 또 다른 공포와 충격을 안길 강위력한 무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도 신년사 대신에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는데요.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런 지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난 연말이죠. 그 12월 26일부터 엿새간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월 1일에는 그 신년사 대신 그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원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그 핵무력 강화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그 남조선 괴뢰다 이렇게 부르면서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그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그리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이렇게 그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해 계속됐던 그 대남 핵기업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해 그 40차례 그리고 60발 이상 그 미사일을 쐈는데요. 아마 이것 올해도 계속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을 그 핵으로 위협해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언사가 미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는 북한이 대략 한 20기에서 50개 정도의 그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핵무기를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좀 대화를 요청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 한국에 대한 위협 또 그 언사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고요. 또 네. 미국에 대한 그 언사 위협 이런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반기나 이런 적당한 시점을 봐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그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언사를 자제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도 군사 도발과 미국, 한국과의 강대강 대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뭐 이렇게 전망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은 북한이 그 새해 초에 그 언사들, 레토릭이죠. 수사와
예.
행동으로 사실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북한이 새해 초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를 통한 지시라든지 이 방사포 전달 행사에서의 언급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핵무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네.
특히나 북한은 새해 초부터 평양시에서 이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군중 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연초부터 남한과의 대결적 움직임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한국도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상당히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요. 이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남북한 간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언급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전방에서 재개하고 또 민간의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새해에 이 강대강 대결 그리고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매우 유력합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은 최근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해임하고 이영기를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대남 야전 경험은 리영길이 훨씬 더 많거든요. 2023년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대남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휘할 인물로는 박정천보다는 아무래도 이 야전 경험이 더 많은 리영길을 통해서 더 강도 높은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한국 당국은 박정천의 해임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그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그 북한군 서열 1위인 그 박정천이 해임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것은 그 일종의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월, 12월 이렇게 미사일 발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북한군을 쭉 봤는데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 문제가 돼서 해임됐느냐 이렇게 그런 것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그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이죠. 그 한미 그 공군 훈련이 그 실시됐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래서요. 상당히 많은 그 공군 훈련이 열렸는데 거기서 북한도 그 전투기를 그 100대가량 출격시키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대응 그 훈련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 전투기가 이륙도 중에 그 추락하는 그 일도 있었고 아예 이륙도 못하는 일도 있었고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것을 보고서 아마 군 장교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2월 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의 무인기가 이제 한국에 그 침투를 했었는데 당시 한국도 이에 대응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무인기를 그 휴전선 일대에 그 날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북한의 그 장비가 워낙 부족하고 그래서 북한도 아마 그 한국의 무인기를 탐지 못하고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영공이 뚫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관측도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핵 전력 운영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3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 핵에 대응한 공동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just to reiterate what the president said.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며 우리는 핵 공동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조율된 대응에 미한 두 나라의 핵 전력 공동 연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 전력을 놓고 공동 연습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이 장피에르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은 자, 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여러 가지 북한의 그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일 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no,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들으면 좀 혼란스러운 뭐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요. 이 관련 브리핑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은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년 인터뷰에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국의 그 조선일보와 그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국에도 알려지자 미국 기자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니다. 노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 배경을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배경을 그 설명한 그런 겁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군의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한 것입니까?
예, 방금 최원기 기자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예.
핵에 대해서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연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조금 다른 추가적인 입장과 함께 설명을 한 것이 되는데요. 예.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응한 공동의 기획과 공동의 실행을 논의하고 있지만 핵 기획과 핵 연습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예. 한국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 미국과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실행을 논의한다는 건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고 한 부분을 핵에 대해서 공동기획, 공동실행, 이렇게 연습 대신 실행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바로 잡았다.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술 핵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 개발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왜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확장 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벌써 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계속 지금 저 핵탄두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일도 상당히 많고 그런 핵, 사실상의 그 핵 보유국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 재래식 그 전력은 상당히 강하지만 아직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확장 억제 이것을 하자 이거 하고 있지만 핵 확장 억제는 이제 뭐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이 하는 그 같은 그 핵 공동 그 훈련이라든가 여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 전술핵 재배치 또 독자적인 핵무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018년 이루어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무인기 사건,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인기 사건이 발단이 돼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 당국자의 설명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무인기 북한의 침투는 남북한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그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북한이 다시 한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 당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 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9.19 합의를 그 파기하는 것과 그 효력 정지라는 것은 그 정치적 여파가 상당히 그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9.19 합의는 말씀하신 대로 그 2018년에 남북한 그 최고 정상이 그 합의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
만일 이것을 그 한국이 9.19 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면 어떤 그 위험성이 있냐면 북한이 남북 간의 그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한국이 이것을 그 파기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긴장과 이 같은 모든 문제는 한국 정부의 그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설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그 한국이 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효력 정지를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효력 정지가 될 경우에는 강력한 그 북한에 대한 경고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만일 북한이 여태까지 이제 한 10번 정도 그 이것을 그 파기하는 그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효력 정지뿐만 아니라 이 파기된다. 그러니까 공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공을 북한으로 넘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파기 대신 효력 정지를 그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국군의 무인기 부대 창설도 지시했는데요. 이 부대가 무엇을 하는 부대인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직후에 나온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한국의 무인기 관련 부대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지시함으로써 기존의 무인기 부대가 사령부로 이제 확대 재편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4일에 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실 그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지시에는 이 무인기 부대 창설 외에도 소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스텔스 무인기 이것도 연내 개발하도록 했고요.
예.
또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말하자면 격추시키는 그런 무인기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 다각적인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동시에 지시했다. 이렇게 한국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9.19 군사 합의에 그 파기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효력이 9.19 군사비 효력이 정지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당장 그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기존의 그 군사비에 의해서 그 휴전선 일대 10km, 15km 정도에는 사실은 그 정찰 활동이 금지됩니다. 금지됐었는데 이것이 재개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그 9.19 군사비에 의해서 이것도 그 중단이 됐는데 이것이 재개될 수가 있고요. 또 9.19 군사비 그 말고도 지금 사실 그 남북 간에는 굉장히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북 간에는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은 이미 작년에 군사용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ICBM 그 정상각도 발사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9.19 그 군사비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미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5일 국회에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한국 군 당국은 초기에는 그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이제 침범해서 인천과 강화 일원을 말하자면 선회를 했고 또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서울 북부 지역에 진입했다 이 정도까지는 발표를 했지만 용산의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그 관련 북한에 관련 동향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위 회의가 끝난 후에 그 야당 측 간사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무인기 관련 항적에 대한 조사 결과 비행 금지 구역 북쪽으로 지나간 것으로 보고받았고 무인기가
예.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국가정보원 쪽이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촬영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바로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한국군 당국이 초기에 무인기 동향과 관련해서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이영호 전 북한 외무상의 숙청을 확인했는데요. 왜 숙청이 된 것일까요?
네, 이 소식은 그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국정원이 5.19 국회 보고를 통해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북한의 그 외무상을 지낸 리용호가 지난해 여름이나 가을 무렵 숙청된 것 같다 이렇게 그 보고를 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요미우리와 그 국정원이 다른 부분이 요미우리는 아마 그 숙청된 것뿐만 아니라 처벌된 것 같다, 처형된 것 같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는데 예. 국정원에서는 숙청된 것은 맞지만 처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리용호가 숙청이 됐고 리용호뿐만 아니라 외무성 간부 4~5명이 한꺼번에 그 숙청이 된 것 같다 이런 그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왜 그 리용호가 상당히 북한의 이제 고위급 그 간부인데 왜 숙청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요미우리 국정원 모두 그 밝히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한 그 두세 가지 그 이유를 그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그 지난번 그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 실패가 상당히 큰 그 국가적인 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모종의 그 책임 또는 책임을 물어서 숙청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아까 제가 그 4~5명의 외무성 간부들이 숙청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대부분이 그 런던 그러니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그 근무했던 그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몇 년 전에 아시겠지만 그 태용호 그 북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마 연류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작년 그 여름 가을에 가령 뭐 숙청이 됐다면 북한 내부에서 혹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논의 그러니까 미국과 그 대화를 해야 된다 또는 여기에 반대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문제가 연루돼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것인지는 아직 그 아무도 확인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석상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국정원의 설명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세 번 다 이 군 관련 시찰에 동행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가령 지난해 11월에 보면은 김 위원장이 이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공로자들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때도 같이 그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서방 언론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정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세습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그 보고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동시에 이 국정원은 김주혜가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김주애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김주애를 내세우면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그 한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 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영변의 그 도로 보수가 완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핵실험장인 함경도 그 풍계리의 그 사번갱도에 일부 무너진 도로도 복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이 그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핵실험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 정확한 시기 핵실험이 언제 할지는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그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통해서 북한이 아마 그 중국의 그 당전원의 그리고 미국의 그 중간 선거를 그 사이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시기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번에 그 시기를 특정하게 얘기는 하진 않고 다만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준비는 모두 갖췄는데 아마 그 최종적인 북한 당국이 핵실험의 그 단추를 누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선에서 국정 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소식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이 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하면 고집이 무척 세고 화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그런 잭슨 대통령도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첼은 남편의 취임식을 얼마 앞두고 신경쇠약으로 사망했는데요. 백악관의 안추인들, 오늘은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부인 레이첼 잭슨을 소개해드립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존 이튼 상원의원을 전쟁 장관으로 임명하자 워싱턴 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튼 장관의 부인 패기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였다. 존 칼훈 부통령 부인 플로리드가 중심이 돼서 강요 부인들이 공공연히 패기를 무시했고 부인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결국 강요 대부분이 교체되는 사태를 가져왔다.
네, 속지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이 초기 앤드류 잭슨 행정부를 흔들었는데요. 이튼 장관의 부인 패기는 첫 남편이 죽은 뒤에 1년도 안 돼서 존 이튼과 결혼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여관집 딸로 원래 품행이 방정치 못한 데다 남편이 죽기 전부터 이튼 장관과 불륜관계였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이튼 장관 부부를 좋아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런 소문에 대해 정치적인 모함이라면서 분개했고요. 강요 부인들에게 폐기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자 강요들의 사임을 요구한 건데요. 잭슨 대통령이 폐기가 조롱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한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헨리 윌리엄 브랜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f Andrew Jackson had been more politically minded.
앤드류 잭슨이 좀 더 정치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존 이튼 전쟁 장관을 해임하고요. 문제를 매듭지었을 겁니다. 이튼 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앤드루 잭슨은 어떤 여성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잭슨의 어머니와 아내 레이첼에 대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아내 레이첼에게 했던 식으로 전쟁 장관 부인 패기 이튼을 공격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패기를 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앤드루 잭슨 행정부를 1년 이상 마비시켰습니다.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조카 에밀리 도넬슨도 다른 부인들 편에 섰고요. 그러면서 잭슨 가족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앤드루 잭슨의 정적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받았던 레이첼 잭슨. 도대체 레이첼 잭슨은 어떤 여성이었길래 그런 공격에 시달린 걸까요? 앤드루 잭슨이 레이첼의 첫 남편이 아니었던 데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이첼은 당시 미국의 변경 지역으로 여겨졌던 테네시와 켄터키에서 성장했고요. 17살 때 켄터키 유지의 아들인 루이스 로바즈와 결혼했습니다.
레이첼 도넬슨 잭슨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변경 지역의 딸이었습니다. 테네시와 같은 변경 지역은요, 언제 원주민 인디언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아버지 집을 떠날 시기가 오면은 남편감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첼이 루이스 로바즈와 결혼한 것도 일부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로바즈는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레이첼은 결혼 전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요. 결혼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루이스 로바즈는 의처증이 심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에 젊고 매력적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1790년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레이첼은 남편을 떠나서 테네시 내시빌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하숙하고 있던 변호사 앤드루 잭슨을 만난 건데요. 1791년 두 사람은 지금쯤 레이첼의 이혼이 성립됐을 거로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레이첼이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루이스 로바즈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Because Nashville was far from the seat of government.
내시빌이 주정부 기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없었고요. 이혼은 주도에 있는 특별 법원을 통해서 해야 했습니다. 레이첼이 이미 남편을 떠났고요. 로바즈가 레이첼을 버렸는데도 이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사실 변경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결혼한 일이 없는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앤드루 잭슨을 만나면서 잭슨과 결혼하고 싶어진 거죠. 새로 결혼하려면은 이전 결혼을 파기해야 했는데요. 레이첼은 전남편 로바즈가 이혼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이 느리니까 어떤 소식이 전달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레이첼은 전남편이 이혼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자기 귀에 들어왔을 시간이면은 이미 이혼 수속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앤드루 잭슨 부부는 레이첼의 이혼을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잭슨 부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늘 밝고 쾌활하던 레이첼이 무슨 속죄라도 하듯이 종교에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좀 갑갑할 정도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그런 아내를 보호하려고 애썼고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었지만 아내에게만은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남편이 됐습니다.
가끔 레이첼이 앤드루 잭슨과 무도회장에서 춤을 췄는데요. 앤드루 잭슨은 꽤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이첼은 키가 작고 통통했죠. 두 사람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앤드루 잭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레이첼을 늘 많이 사랑했고요. 레이첼에 대한 모든 비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 두 사람이지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친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They adopted one of Rachel's nephews.
레이첼의 조카 가운데 한 사람을 입양하긴 했죠. 앤드루 잭슨 주니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주민 인디언 소년 한 명도 입양했는데요. 지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 변경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첼은 입양한 아들과 몇몇 조카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앤드루 잭슨도 입양한 아들을 사랑했지만 늘 아들 대신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로 키울 만한 그런 젊은이를 찾았죠. 텍사스에서 유명해지는 샘 휴스턴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포크 역시 앤드루 잭슨이 아끼던 후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정말 잘된 일이에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절대 바라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워싱턴의 그 궁궐에 들어가서 사느니 차라리 교회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네, 남편 앤드루 잭슨이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이첼 잭슨이 한 얘기인데요. 레이첼은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테네시의 농장에서 조용히 지내길 바랬는데요. 그저 현관에 앉아서 옥수수대로 만든 파이프를 피우는 걸 제일 좋아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 역사학과 헨리 윌리엄 브렌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레이첼 잭슨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앤드루 잭슨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잭슨이 공인이 되리란 걸 몰랐죠. 유명한 장군이 돼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리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레이첼이 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냥 평생 내쉬빌에서 살았을 겁니다. 레이첼은 워싱턴에서 정치인 아내 노릇을 하는 것보다 내쉬빌 집에서 지내는 걸 더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워싱턴에 있을 때도 가능하면은 정치적 모임이나 사교 모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레이첼의 혐오감은 당시 미국 정치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상모략이 아주 심했습니다. 레이첼에 관해서 온갖 추잡한 소문이 돌았죠.
레이첼은 처음에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고요. 워싱턴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28년 12월 초, 레이첼 잭슨은 내슈빌의 상점에서 워싱턴에 가져갈 옷을 고르고 있었다. 갑자기 피곤을 느낀 레이첼. 친척이 일하던 인근 신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신문사에 있던 선거운동 책자를 읽기 시작하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네, 그 책자는 잭슨의 친구와 참모들이 레이첼을 둘러싼 소문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레이첼은 앤드루 잭슨과 결혼한 과정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자신에 대한 중상모략이 얼마나 심한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레이첼 잭슨은 결국 신경쇠약으로 쓰러졌고요.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을 두 달여 남겨놓고 6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He was utterly distraught. And there was a moment when
앤드루 잭슨이 몹시 슬퍼했죠. 도저히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잭슨에게 상기시켜줬죠. 국민이 앤드루 잭슨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요. 그리고 앤드루 잭슨은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워싱턴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앤드루 잭슨은 자신의 정적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결코 잊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앤드루 잭슨은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조카 에밀리 도넬슨에게 안취인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에밀리 도넬슨은 손님 접대를 아주 잘했고요. 젊고 우아하다는 평판과 함께 백악관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왔는데요. 그런 에밀리 도넬슨이 앞서 말씀드린 속치마 사건 때 다른 강요 부인들 편에 서면서 잭슨 대통령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에밀리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1834년부터는 잭슨 대통령의 며느리 세라 요크 잭슨이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부인 레이첼 잭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함께 크렘린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been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we will stay with you. We will stay with you for as long as it takes.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은 매번 당신과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며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또 성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 국제개발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3억 7,4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This will provide food and cash assistance for more than 1.5 million Ukrainian people, as well as access to healthcare.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1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식량과 현금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과 안전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2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포병 무기, 로켓 발사대의 탄약을 공급하기 위한 장비와 계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송전 설비를 긴급 수리하고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clear about what Russia is doing. It is purposefully attacking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공격해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기와 난방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춥게 만들고 굶주리게 하며 또 단절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과 러시아의 침략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함께할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